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 군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독일군이 한 학교를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유대인 몇몇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학교에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것을 저지합니다. 왜 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그야말로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도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생님을 밀쳐내고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매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이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라면 나도 데려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이 트럭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같이 끌려갑니다. 이제 게스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고로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어때? 네,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좋아요. 그래.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같이 게스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기념관에 가면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너무나 사랑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감동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유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이 대중가요, 그렇죠? 이런 노래들을 다 보면 가장 중심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한번 한 절씩 한번 같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잘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1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에 신비적 언어인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언어, 방언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천사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인 방언이 있고요. 하나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이 대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8절 이후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당시에 오순절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라틴어로 방언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저 아시아 저 먼 곳에서 온 사람은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바로 이집트 말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인 방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의 방언입니다.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할머니가 영어 방언 봤다고 뭐 알로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어떤 사람들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100만 원은 못 드리고 10만 원은 드릴게요. 보고 싶어, 제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당시에 강력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대신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 속에서 하는 방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죠. 대부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 바울이 지적했던 방언들이 바로 이런 대신 방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런 능력이 있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언어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름다운 말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지만,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주십니까? 왜 방언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보고 방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방언 안 받으면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방언 받았습니다. 더 받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방언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방언 안 받는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 설교해도 다 은혜를 받아. 그냥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언을 왜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도요, 사랑을 완성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즐기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완성하는 것으로 달려가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할 때 보면 방언을 굉장히 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은 작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죠? 이제 예언의 능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언은 목회자들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전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보았어요. 또 하나는 예지 능력, 그것을 또한 예언으로 보았어요. 두 가지를 다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습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희 칭찬해 주세요. 이쁘지요? 예수님한테 이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7장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열매로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너희들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로 한 거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뭐예요? 내가 쓰고 해야 돼요. 내가 쓰고 해야 돼. 어떤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사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이분의 그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도 여러 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부흥사 이분이요, 언젠가 집회를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밖에 이제 부흥회 때 바깥에서 미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미친 사람이 막 이제 이상한 방언도 아니면 이상한 미친 소리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흥사 딱 그러는 거예요. 놔둬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놔둬! 딱 그러시는 거예요. 쫙 째려보세요. 이분은 잘 째려봅니다. 딱 앞까지 왔어요. 막 달려오면서 앞까지 왔어요. 놔둬! 이분이 나중에 하시더라고. 바로 앞까지 오니까 막아! 그러시더라고. 사랑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도 있다면 사실은 이 회중을 배려해야 돼요. 이 집회에 사실 그 축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집회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지시키고 나가게 하고 이 집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더 회중을 배려한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판에 쫓아버리든지 예수님처럼 사랑의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웅주의라는 거예요. 영웅주의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이 있어요. 때로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참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본문에 예언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예언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설교자의 말씀이기도 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특히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그 말씀 역시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겁이 나는 말씀이에요. 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횟수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더 넓게 확대하면 우리 교회는 특히 평신도 사역자들을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세워질 겁니다. 지금도 세우고 있고요. 말씀 사역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계시지만은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 특히 순장들, 또 일대일 양육사들, 다 이렇게 리더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예언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사랑의 기초, 사랑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구제가 나옵니다. 구제. 뭐가 나오죠? 3절에? 구제. 그렇죠. 예. 이 구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로 일들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건 역시 나를 드러내는 구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전시용으로 고아원을 가기도 하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육원에 가서 사진 찍고 오고요. 농촌에 가서 사진 찍고 오고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우리도 한번 잘 돌아봐야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회복해야 돼요. 심지어 아무리 나를 희생하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절 이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4절에? 예, 오래 참는 게 나와 있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도 성내지 않으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마지막, 사랑의 맨 마지막 뭐예요?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견딘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인내로 시작하고 인내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얼마나 사랑의 내용인지,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악 그 때문에 정말 그분은 너무나도 구토하고 싶었지만 참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분처럼 참으신 분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밑에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회적하는 자들이 너 한번 내려와봐라 약 올리고 그럴 적에도, 조롱할 적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셨어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는 분이셨어요. 견디시는 분이셨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금 사랑의 내용 하나하나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냐, 이런 모든 것들은 오래 참으면 딱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이 사랑의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오래 참음으로 막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는요, 이래봬도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CC였거든요. 뭔지 아시죠? 캠퍼스 코미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제일 많이 기다려본 시간이 8시간까지 기다려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연습실에서 막 이렇게 가수네 같은 거 부르면서 볼라오 세레나타 다 부르면서 이렇게 잘 치지 못하는 피아노 치면서 막 그대여 빨리 오라 이러면서 막 8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몇 해 전인가요? 어디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1분 지나도 안 오고 5분 지나도 안 오네. 9분 지나도 안 오네요. 혼자 가버렸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재우지도 않고 그냥 아주 고만한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사랑은 참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긴박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급하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변명입니다. 왜냐면 가끔 제 집사람이 이 설교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뭐죠? 온유한 거 아닙니까? 온유잖아요. 깜짝 놀랐네. 자기 대답 안 하셔서. 제가 설교를 잘못 적어 왔나, 지금. 예,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 예? 온유한 건 뭐예요? 그냥 물에 물 탄들, 술에 물, 술 탄들, 이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렁하고 그냥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사실 신사적인 거예요. 부드러운 심령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비둘기 성령같이 비둘기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요.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요. 그래서 모욕과 수치도 잘 견뎌내요. 이겨낼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독수리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격적입니다. 거칩니다. 남을 비아냥거려요. 상처를 주길 잘해요. 내가 조금만 서운한 소리 들으면 서운한 소리 들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품 물고 막 자빠지기도 해요. 이 독수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이 부드러운 영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구약에 매우 온유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모세가 온유하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정말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속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생명을, 자기 생명을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투기, 시기심이 나오죠. 이것은 이따가 제가 다른 것 자기 유익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은 서로 통하고 있어요. 같이 친구입니다. 길을 같이 가요.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보다 우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섬김이 불가능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저 음악을 좀 학부 때 했지만 뭐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고, 근데 되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교만하고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괴팍합니다.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교만해요. 미술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괴팍합니다. 예술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과 많이 싸워야 돼요. 이 부분과. 근데 제가 겸손한 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제자입니다.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하는 친구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겸손한지, 어떤 한 형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대학원에 이제 그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음악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피아노도 잘 치고 굉장히 그 귀가 좋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음악 전공한 아이들은 이 경제학을 경영학을 공부한 이 남자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얘가 말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이 친구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너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진짜 공부할 줄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이 아이가 경영학 공부하니까 전공자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냐고 자꾸 무시할 때 이 아이는, 이 자매 아이는 은경이라는 아이, 신은경인데 이 친구한테 배웠어요. 학교도 이미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음악도 잘해요. 작곡 능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보다 뛰어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나중에 남자 형제는 한예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음악원 같은 곳입니다. 합격했어요. 비전공자로는 최초로 합격했대요. 비전공자가 시험 볼 수 있는 학교는 한예종하고 연세대학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예종의 레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가고 싶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이 자매, 이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음악 전공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 형제한테 배워서 지금 소식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대장금 지금 뮤지컬이라는 게 있다네요. 반주하고 있다. 공연하는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교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형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매너가 좋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 매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참 힘듭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는. 그러나 같이 매너 있자고, 같이 예의를 갖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좀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특히 교사도 교사분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 다 생각이 나요. 이 새파란 교육 전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권사님들보다 얼마나 어려요? 예? 뭐 손주 같기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때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화 있을진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걸 인정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먼저 함께해 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지지해 주셔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참 귀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방을 가면 겨울에도 이렇게 방석을 탁 내놓는데 방석에 앉으면 방석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방석이 따뜻하대요. 그 교육자 말씀이. 방석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겨울에 추울까봐 그 방석을 이렇게 대펴놓으신 거예요. 따뜻하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똑같은 사람이죠. 부족하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목사를 맞이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도간에도 예의를 많이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란 그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간에 예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때로 제가 가끔 보면, 물론 본심은 아니겠지만 서로 반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말하지 마세요. 존댓말 해주세요. 서로 섬겨주세요.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 아까 제가 시기와 투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투기, 시기는요, 자기 유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심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항상 이렇게 확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질투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앨범 우리 라이브 집회를 가졌죠. 그리고서 이제 서울에 이제 보안 녹음이 있어서 이제 여러 번 오가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모든 이제 마스터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스터링이 뭐냐면 앨범을 이제 믹싱이라는 걸 해요. 믹싱은 뭐냐면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 있는 엔지니어는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와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어디서는 소리를 좀 뽑아줘야 되고, 어디서는 피아노가 더 나와야 되고, 어디서는 소리를 좀 감싸줘야 되고, 어디서는 바이올린이 더 들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음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것을 이제 했어요. 이제 마스터링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가장 좋은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소리를 전체를 이렇게 돌게 해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번 앨범이요,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낸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한 사람 앞에 100장씩 사시면 너무 잘 나왔어요. 왜냐면 이 마스터링을 가장 좋은 데서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거기서는 하지 않았는데 조금 돈은 들지만 어디에서 했냐면 소니 코리아라는 곳에서 했어요. 이곳은 한국 가요의 70%가 다 소니 코리아에서 마스터링을 합니다. 거기는 엔지니어가요, 벤츠를 타고 다녀요. 야, 참, 그 마스터링 기사 돈 많이 벌대요. 자식들 한번 그 마스터링 기사 한번 시켜보세요. 야, 참, 그러더라고요. 뭐, 이효리, 뭐, 조성모, 뭐, 이런 친구들이 다 거기서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믹싱하기 전에 보안 녹음하는 작업이 있는데, 보안 녹음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과감합니다. 음악을 만드는 건요, 과감해요. 사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예요. 음반이에요. 심지어 저는요, 제가 막 라이프 집회 때 막 소리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애들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막 이것저것에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막 집어넣은 거 있어요. 이것저것 막 소리 막 크게 지르면서 막 한 거 있어요. 근데 라이브 집회 때는 괜찮은데 음반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못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어떤 부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 아내가 왔습니다. 녹음실. 딱 녹음해달라고 하면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르자마자 제가 한번 부르자마자 잘라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음악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랐어요. 제 아내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요. 왜? 음악은 음반을 만든다는 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최상의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유익을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체했어요. 우리 멤버 중에. 여러분, 그러한 것이에요. 정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나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나의 기득권도 포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60여 년 된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거친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오래 교회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새로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텐데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영향을 더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목나무가요 엎어져 줘야 돼요. 넘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햇빛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고목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거름이 되죠. 그 거름의 양분을 먹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줘서 거름이 되어주고 양분을 제공해주고 섬겨주는 그 사역, 이 위대한 사역에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실 거예요. 너무 이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들 사울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바울을 인정하고 심지어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는데도 바울을 리더로 세워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 위대하고 멋진 일에 저는 여러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한 3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큰일 나죠. 제가 최모 목사님 보고도 항상 수혜배는 짧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내는 거 때로 우리가 화낼 수 있죠. 그렇죠?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내는 것이 지나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혈기막입니다. 혈기막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기는 거예요. 삶의 평화가 빼앗기는 거예요. 관계도 빼앗기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다 쓰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제자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여자반 제자반 나누다가 말씀 나누다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남편이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싸우는데 항상 이렇게 자기는 화가 나면 때리지 못하고, 여자가 어떻게 때리겠어요,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벽에다 박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박는데요. 근데 벽들이 이렇게 물렁물렁 하대요. 뭐 석고로 되어 있는지 나무로 되어 있는지 물렁물렁 한 데가 꽤 있대요. 자꾸 위협하면서 꽝꽝 박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겁먹으라고. 근데 막 대섯 번 여섯 번 박다가 몇 번 박더니 갑자기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한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쇼하고 있네, 빨리 일어나 일어나, 쇼하지 마, 일어나 했더니 진짜 기절했대요. 알고 봤더니 콘크리트를 박았대요. 꽉. 성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6절에 있는 무엇과 같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왜? 악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고 말았어요. 돈을 벌려면 불의를 기뻐해야 된대요. 악해져야 된대요. 독해져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고 장로님들도 어렵고 권사님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심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간질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말이라는 거는요 전달하면요 살이 붙습니다. 다 붙어요. 더 붙고 더 붙고 더 붙어요. 본래 의도가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달될 때는 이상하게 전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어요. 교회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도 제가 듣게 되어주고요. 아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거 어떡하냐고. 무슨 말 이렇게. 사실은 이분은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지지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아픔을 줬으니까 좀 통쾌함을 느낀다는 식으로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한다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것에 계속 나가신다면 저는 목사님을 힘을 내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 이 마음이거든요. 바로 앞에서 듣는 사람도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들어가지고 전달하고 전달하는 사람들 얘기도 얼마나 이게 정말 가공되어지고 신뢰받지 못할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뱀의 후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했다. 아담을 이간질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 한번 펴보세요. 다 펴보세요. 자, 1절 말씀만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4절 말씀을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다가요, 결단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덕이는 오래 참고. 좀 낯간지럽죠? 광덕이는 아주 낯간지러워, 진짜, 그죠? 스스로 오냐. 하게 아마 우리 대장님, 아니, 대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옹경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광덕이는 오래 참고, 광덕이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광덕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여러분은 그러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읽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들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첫 번째 교회 나오죠.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무나 훌륭했어요. 이것저것 너무나 잘했어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단을 물리치고 너무나 잘했어요. 철저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어요. 또 어떤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영적인 부유함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제 기쁨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부유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기쁨의 교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싶어요. 야, 너희들 너무나 멋졌다. 너희들 이름 그래도 그대로 나의 기쁨이었고, 형제들 자매들 간의 기쁨이었고, 이웃에게 세상의 기쁨이 되어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구나. 정말 너희들 멋지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손을 잡고란 찬양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영덕 씨가 주인공인데, 최영덕 씨는 저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교제도 해봤는데 참 좋은 분입니다. 몸은 약하고 건강하지 않지만 정말 삶의 고백이 있는, 삶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바로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